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또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한 힘이 있는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토요일인데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에게는 즐기는 날, 또 뭐 노는 날, 일단 이런 의미로 대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 영하 16도라고 하죠. 30년 만에 가장 추운 성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리 추워도 서울 명동이나 도시의 번화가들에는 이 성탄절을 즐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또 북적될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가벼운 마음으로 편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은 또 아니에요. 성탄절이면은 식당에 손님이 좀 많아지겠죠. 추운 날 손님 많으면은 그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고생입니다. 추운데 손님이 더 많아지니까요. 주차 안내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는 성탄절은 놀고 즐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고생하는 날입니다. 어제 그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보성 군청에 근무를 합니다. 농산계에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거기도 구제역 때문에 비상이겠다 했더니 초비상이라는 겁니다. 넌 농산계니까 상관없지 않냐 하니까는, 그래도 같은 군청인데 함께 비상 걸려있고, 가축과 연관된 축산계라고 하죠. 거기에는 아예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고 막 초비상이 돼가지고 구제역 막느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없죠. 오늘 성탄절은 뭐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기보다도 구제역 막기 위해서 온통 정신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나 경상도에 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이웃집 놀러가는 것도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놀러 갔는데 그 집에 구제역이 발생하면 원수가 돼버린대요. 나 때문에 구제역 발생했구나 하면서. 그런데 그런 지역의 교회가 또 성탄절이라고 모일 때에 마음 편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행여 굳이 여기서 옮기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염려가 또 있지 않겠어요? 우리야 뭐 구지역과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인 저에게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오늘 이 하루가 뭐 그렇게 마음 편하고 기쁘고 좋은 날은 또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처럼 이 토요일이 성탄절이면요, 기쁘고 좋다 이런 느낌보다도 참 이 부담이 가고 또 뭔가 바쁘고 힘든 또 그런 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그런 표현일 거예요. 저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목사가 다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은속교회는 뭐 성탄절에서 떠들썩하지도 않고 별다른 행사도 뭐 거의 없으니까 제가 뭐 하는 일은 없죠. 설교만 한 편 더 하면 되니까. 그래도 뭐 어제까지 주보 또 다 맞춰놔야 되고 오늘 또 설교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편한 성탄절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또 이제 어쩌냐게 성탄 전화해가지고 전화 행사를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푸념입니다. 성탄 전화 행사라는 것도 학생들이 그 전날 행사 마치고 노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고집부려가지고 합시다. 그래야 할 수 없이 한다 그래요. 제 친구가 목사하는 교회는 작년까지 새벽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농촌인데 올해부터 그만둬가지고 많이 편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성탄절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 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이렇게 하지만은 이 사실 어떤 교회조차도 예수님의 오심과 상관없이 모이고 있고요. 또 단지 어떤 그 날에 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신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재미있게 보낼까? 뭐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도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이 성탄절로 되어진 것은 로마가 섬기는 그 태양신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동지가 지난 12월 25일은 로마가 큰 축제일로 그렇게 여겼던 날이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정하면서 그들이 축제일로 여겼던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켜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사실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걸 생각을 하고 기뻐할 여유가 없을 그럴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나라를 어지럽힌다거나 또 사람이 전혀 그 상종치면 아주 악독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해 죽었다. 이 말은요, 당시 그 예수님을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절인데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편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지금들은 성탄절을 생각을 하고 그 성탄절을 기뻐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예수의 생일이 언제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잔치하고 뭐 예수 오신 날을 기뻐한다고 틀이 만들고 행사하고 찬송 부르고 즐기고 놀 그런 여유가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십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과연 예수가 누구시기에 십자에 죽고 부활했고 하늘로 가셨느냐? 거기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뭐 예수님 누구신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을 때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루 날 거기에 전혀 관심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게 정말 날마다 참된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고 그 성탄절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자들 당시의 하층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주의 사자를 보게 되고 또 주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목자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런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천사들이 전해준다는 얘기죠. 그 당시 목자들이 구주에 대해서 뭐 털끝만큼이라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구주 탄생? 전혀 관심밖에 그런 일이었습니다. 목자의 관심은 자기의 소중한 양떼를 맹수로 지키는 게 최대의 관심이죠. 그 목자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거창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갖고 살았던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 일을 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주 탄생이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요,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주로 오신 그분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목자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없이 목자 살고 있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죄의 땅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땅을 딛고 살았던 그게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오셔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과 연결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예수와 연결시킨 것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확실한 얘기거든요.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이 악하다는 것인데 그건 다른 말로 인간 자기에게 집착한 자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 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항상 내 집착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나를 뭔가 채우려 살아가고 그런 인간 죄성 가지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을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구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주의 사자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마저 험상 붙고 귀신 같은 우리 생각하는 또 그런 몰골로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는 것도 무슨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무서운 광경은 또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목자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포감, 그런 그 무서움이 아니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광경, 그 느낌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겁내지 말아라, 우리 무서운 사람이 아니다, 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목자가 접하는 거룩한 그 새로운 세계가 구주로 인해서 그 목자들에게 주어질 거룩하고 영광의 세계가 되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세계니까 들어갈 것이 없다는 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세계가 구주가 오셔서 새로운 세계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기존의 두려움과 염려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세계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를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 말로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구주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중심에 자리한 그런 새로운 세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는 단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구주가 없는 기존 세계의 인생은 뭐 뻔합니다. 목자와 같은 하층 계급의 삶을 산다면은 뭐 자기 신세 한탄도 하면서 또 남들 편하게 잘 때 자기들은 편히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며 고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남들 고생할 때 편하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기존 세계입니다. 그게 부유하게 살든 고생하며 살든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는 내 인생에 이 기존 세상 인생에 매이지 않는 그런 세계고 또 기존 세상처럼 내 인생이 뭔가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성공평가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더란 얘기죠. 새로운 세계는 이 기존의 세상을 저주의 땅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구주이신 예수를 보게 되고 그 구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 있고 또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전에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기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는 그런 절망과 허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벗어난 세계라 그 말이죠. 그게 진심으로 주를 만난 겁니다. 그게 구주를 만난 거예요. 자, 목자들 보면은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그들이 만납니다. 구유에 누였다 그 말이죠. 짐승의 먹이통에. 구주가 세상에 오신 것으로는 너무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구주이신데. 근데 이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목자가 만났다. 여기에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세계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세계는 기존 세상의 원하고 목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걸 성공으로 보는 그런 세계가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주님의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낮아지고 비치는 게 성공이 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힘없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참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주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짐승의 우리 또 구유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분위기 있고 뭔가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에 머물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부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외면하고 싶은 것이에요. 벗어나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다 그 말이죠. 인간이 다 외면하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은 냄새나는 그런 곳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곳에 처음 계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가 예수를 만났더라 그런 얘기죠. 짐승의 우리니까 냄새가 지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힘이 있고 뭐 좀 부자 알아주는 권력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아무리 구주가 왔다 소식을 들어도 짐승의 그 우리로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려고는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냄새나 더러운 것으로 말이죠. 근데 목자들은 양떼와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 짐승의 냄새가 낯설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천 계급 사람이니까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 천사의 말대로 짐승의 우리인 예수를 만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목자와 아기 예수의 만남에서 나타난 새로운 세계라 그 말입니다. 비록 어떤 환경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더럽고 냄새나 보잘것없는 그런 만남이지만 목자들이 예수를 만난 거기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만약에 부자가 그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합시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구주 오신 예수 이렇게 초라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데려다가 자기 집 데려다가 호화롭게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그 예수를 대면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우리가 주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셨다는 걸 의미하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척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날 위에 부족 오셨고 그 주를 내가 만난 것으로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주를 만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목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슨 위대한 한 것이 없습니다. 뭐 깨끗한 거 데려다 대접한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천사 소리 듣고 찾아갔어. 그냥 예수를 대면하고 기뻐하고 찬송 부르고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신자로 살아간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그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또 주를 위해 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냥 내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주를 만난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하면서 그 믿음을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예수님의 그 만남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관심 둘 것도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만남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정상회담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짐승의 우리에서 목자, 별것 아닌 목자와 예수의 만남. 근데 그 만남의 자리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는 낮아진 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냄새나고 악한 더러운 그런 존재를 알 때에 우린 높은 자리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 있는 그 자리, 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린 주를 바라볼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주가 누구냐?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날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날마다 신자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매일의 성탄이라 그 말이죠. 오늘 12월 20일 하루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목자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로 주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깊이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매일매일의 삶들이 어떤 세상 집착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한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의 삶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찬송이 예수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찬송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 부르면서 주님 오심을 내 인생 마지막 끝때까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고 힘을 얻어 나아가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